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하민이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하민이라.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절대로 없어서도 안 되고 또 빼서도 안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고 또 그분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이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며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시편 147편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우리를 만드시고 부르시고 또 은혜 주신 그 이유는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을 100% 실현시키는 시간입니다.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영광의 잔치에 참여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알게 하시고 또 우리의 진정한 존재 가치와 이유를 발견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서 거룩한 증거자의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예배가 하나님께 있어서도 중요한 것이지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존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매번 드리는 예배라고 해서 무심하게 드린다거나 아무런 열정 없이 드리는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선포하신 후에 이 구체적인 규례들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첫 번째 규례가 바로 예배와 관련된 규례였습니다. 18절부터 19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레와 번개와 또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멀리서 보고도 두려워합니다. 얼마나 두려운지 하나님이 직접 자기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 죽을 것이라고 느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달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떠한 자세로 서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원래 예배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많은 성도들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 또 그분을 만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그것이 두려운 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이고 그분과의 깊은 교제에 관심이 있기보다 나만의 유익을 위해 내가 편하고 익숙한 대로의 예배를 지향하는 경향이 생기게 됩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이러한 성향이 있어서 그런지 예배에 대한 규례를 주시면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예배에 대한 올바른 가르침을 주십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려는 목적이었는데 저들이 과연 이 출애굽의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있는지를 시험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경계선을 정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과 또 그의 거룩한 임재를 존중할 것을 지시한 그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지킬 것인지를 시험하고자 하셨던 것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공포심에 사로잡히게 하거나 그들을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는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기적적인 구원을 체험한 자기 백성에게 그를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한과 동시에 이 규례를 주심으로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의 구원에 응답하는 삶을 살게 하려는 목적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아는 모세는 저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한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왜 이렇게까지 두려워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저들의 삶이 경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들은 언약의 후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430년의 애굽 생활 동안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도 못하였고 또 출애굽 과정에서도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그토록 애쓴 모세와 하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늘 원망으로 가득한 삶을 살았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임재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한 잔치와 교제의 시간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삶이 되다 보니 저들에게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였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즉 거룩한 두려움을 갖고 죄를 짓지 않기 원하셨던 것인데 저들은 하나님을 향해 목숨을 잃을 것 같은 두려움을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임재의 목적을 아는 그 모세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21절 말씀입니다.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순간 두려워 숨지 않고 담대하게 은혜로운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모세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멀리서 듣고도 이렇게 두려워 떠는 백성들의 모습,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가지도 못하고 또 죽을까 두려워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숨길 수 있다 생각하여 간신히 외줄타기를 하며 늘 뭔가 불안하고 찜찜한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도 두려워 숨지 않고 담대히 은혜로운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배에 참석하면서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다는 의식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결단도 없이 나에게만 좋은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는 의미 없는 종교 행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중심이 되는 예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되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2절부터 26절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알려주셨는데 특별히 우상 숭배와 제단에 관한 규례들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2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는 스스로 보았으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저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였음을 강조하십니다. 즉 모든 규례들은 이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했을까? 이것이 저들에게 중요했던 이유는 그 당시 이방 종교에서는 신상을 만드는 이유는 신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음란한 의식을, 종교 의식을 통해서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만족을 추구하고자 했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강조함으로써 저들이 누구를 섬겨야 하는지, 누구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며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주님이심을 알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철저히 금지하셨고 또 제단도 우상을 만드는 것처럼 만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24절과 25절 말씀해 보니까 제단은 흙으로 쌓아야 했고 또 돌로 쌓을 경우에는 이 다듬은 돌이 아니라 다듬지 않은 돌로 쌓아야 했습니다. 여기서 흙으로 쌓은 제단은 단순히 그 짐승들을 잡고 태우는데 그 충분한 흙으로서 이 쌓은 공간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제단이 수수하고 또 검소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다듬은 돌로 제단을 쌓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이 돌을 다듬으려면 다듬으려고 이 정을 사용하게 되면, 즉 툴, 연장을 사용하게 되면 그 돌이 부정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단 역시 당연히 부정해지기 때문에 이방 나라들의 화려하고 정교한 이 제단과는 달리 순수하게 흙으로 쌓은 토단이거나 다듬지 않은 돌로, 즉 자연 그대로의 것을 가지고 제단을 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 정교하게 만들어진 제단으로 인해서 마음을 빼앗기거나 또 정교하게 다듬은 제단 자체가 우상시 되어서 이 경배의 대상이 되는 일을 방지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6절에 보니까 계단으로 제단에 오르지 말라라고 하시며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다듬은 돌로 제단을 쌓는 것과 마찬가지로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은 그 당시 이집트 사람들이 가진 이방 종교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대 근동 제사장들이 제사를 집례할 때 완전히 벌거벗은 몸으로 진행했던 성적으로 부끄러운 이방 종교의 풍습을 지적하시며 이 모든 것을 피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하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웅장한 예배당이나 화려한 의식 자체에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 예배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그 신앙의 본질에 집중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예배의 본질이 흐려질수록 인간은 껍데기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의 본질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형태의 우상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오직 그분만을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은 이처럼 중요한 법을 충실하게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의 구원의 은총을 아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배가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다,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받기 합당하시다라고 말로는 외치지만 그 마음속에는 얼마든지 나만의 의로움, 나만의 방식, 나만의 기준과 우상으로 가득 차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배의 위기는 곧 신앙의 위기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생활에 실패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정작 그 마음속에는 믿음의 열정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식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뭔가 갖추어서 예배를 드린다고는 하지만 정작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상황에 따라 내 기분에 따라 예배를 드려야 하나 드리지 말아야 하나 고민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왜 교회 와서 예배한다는 사람의 삶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복음으로 돌아가서 살자고 외치는 사람의 삶을 보며 세상이 등을 칩니까? 교회 안에서도 조차도 형식만 갖추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려는 일만 하려고 하지 예배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말로는 외치지만 그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능력을 상실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에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죽을까 두렵고 떨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 되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의도 아니요 어떠한 전통이나 인간의 방법이 아닌 오직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온전히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오직 주님만 경배하고 높이겠다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는 이러한 영적인 태도를 가지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구원받은 감격이 있는 진리의 말씀을 확신하면서 그리고 영원히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예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과 만나야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만나야 삶의 이유와 목적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과 만나야 두렵고 답답한 삶의 문제를 뚫고 나갈 수 있는 힘도 생기는 것이고 하나님과 만나야 담대함을 가지고 받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공예배뿐만 아니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주일날 한번 와서 예배 드리는 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항상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만 드리는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는 삶의 예배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케이커 교도들이 참으로 신령하게 예배를 드린다는 말을 듣고 이를 배우러 찾아갔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기도만 하고 예배를 시작하지 않자 언제 예배를 시작하느냐고 옆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우리의 예배는 이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부터입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와 유사한 이야기로 크리스찬 센츄리에 실린 재단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내가 아는 어떤 이는 공장 작업대를 늘 재단으로 생각하였고 어떤 이는 상점 계산대를 어떤 이는 사무 보는 책상을 또는 부엌 조리대를 거룩한 장소로 삼았다. 평범한 환경이 길가의 성전이 되어야 하리라. 삶의 예배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종종 부르는 찬양 중에 나는 예배자입니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족한 자들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며 삶의 상처들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통해 또 삶의 예배를 통해 경험하시고 그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시며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거룩한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한번 질문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어떠한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어디에 있는지, 예배를 통해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구원의 확신과 그 기쁨 속에 온전히 주님만 예배하고 있는지, 아니면 일주일에 한번 와서 드리는 그러한 예배로 형식적으로 남아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한번 점검하면서 다시 한번 올바른 예배자로서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마음의 자세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한번 질문해보며 그렇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면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중심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의 진정한 예배의 대상이 누구이신지, 우리의 삶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 귀한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가슴으로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으로 녹아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로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가 삶으로 좀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거자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일 있을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고, 정말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모든 형태의 우상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나오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에 한 주간 눌려 있었던 그 삶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위로와 그 힘과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 기쁨이 누려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또 주일을 준비하며 또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을 갑니다. 하나님, 앞서 행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삶에 있는 많은 어려움들과 문제들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 가운데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 기쁨이요 감사의 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